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을 기해 알레포에 48시간 휴전을 선포한다며 무장폭력 수준을 낮추고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발표는 앞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난 2월 체결한 전국적인 휴전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를 방문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선택적으로 휴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협받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진정한 휴전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무한정 참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 모두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야디지족에 대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성폭행과 살인행위는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 신자르에 거주하는 야디지족을 말살하기 위한 ISIL의 활동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ISIL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신자르를 장악하고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한 남성과 소년들을 즉결 처형하는 등 야디지족 수백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같은 폭력을 피해 신자르 산악지대로 피신한 야디지족들은 반군들에 봉쇄된 채 식량과 식수, 의약품 부족 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 내 동결돼 있는 20억 달러의 자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국영 TV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발표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이란의 동결 자금을 1983년 레바논의 미 해병대 막사를 겨냥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당시 테러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거부하고 이를 절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희생자들의 가족과 생존자들은 물론 경찰 관계자와 응급구조요원, 의료진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참극을 견뎌내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절실히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국토안보위원회는 인터넷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 측에 총격범 오마르 마틴과 관계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론 존슨 국토안보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보낸 서한에서 마틴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 12일 일부 페이스북에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에 대한 충성맹세와 ISIL 반군들을 겨냥한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 중단 등을 요구했다는 정보를 보좌진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 과정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달라이라마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인스타그램과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일스 캐긴스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사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호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달라이라마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치, 에너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로이스만 총리 정부의 야심찬 개혁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취임 두 달 만에 이룬 굵직한 개혁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브룩스 미 한 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북한과 두터운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The first use of...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빈센트 브룩스 신임 미한 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두 나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반복 시험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봉책은 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각오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로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핵 압박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지휘부와 연대를 강화해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팀이라는 단어는 함께할 때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에 약자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미 군인들의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훌륭한 팀이 돼 튼튼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한 뒤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역대 최강인 현재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브룩스 연합사령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에 대해 한국군 지휘부와 협력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브룩스 장군을 미한 연합사령관으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브룩스 사령관이 과거 대대장으로서 한국 근무 경력과 태평양 군사령관으로서 임무 수행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연합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은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난 1996년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 접견 자리에는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테런스 오셔너시 미 7공군 사령관,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 등과 함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불가리아를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불가리아 방문은 지난 1990년 3월 수교 당시 최호중 외교 장관의 방문 이후 한국 외교 장관으로서는 26년 만입니다. 프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보리소프 총리도 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으며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수십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앙골라 등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북한과 두터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들 나라가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지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 중인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과 수사 덕분에 세계는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re is the highest probability of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more than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현 시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가 북한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까지 북한을 겨냥한 건 아프리카와 북한 사이의 오랜 우호관계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비동맹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대체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와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황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지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8월 총 18명의 기술자를 탄자니아로 파견해 전투기 재생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데도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2015년 보고서에서 북한산 탱크 부품이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지적했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만수대 창작사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기념비와 조각상에서 박물관과 경기장, 심지어 궁전까지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세네갈과 나미비아, 앙골라, 베닌, 보츠와나,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가 북한이 만든 건축물을 보유한 상태로 이 중 나미비아는 최근 자국 내 탄약 공장을 북한이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로이터통신이 유엔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권총 등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교관 30여 명을 파견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과 아프리카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컨트리맨 차관보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이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관계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을 통한 대북 압박 외교와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엘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우간다 간 안보와 군사, 경찰 분야 협력 중단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친북 인사가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에 나온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페인 영토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에 조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스페인의 친북 인사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가 14일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된 뒤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연루 가능성과 베노스 씨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페인 외교협력부는 다만 베노스 씨 체포권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행정부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북한 내각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특별대사인 베노스 씨는 지난 14일 무기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곧 풀려났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문도 신문은 베노스 씨가 15일 엘 벤드렐마은의 예심법원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베노스 씨가 연루된 무기 밀매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그에게 15일에 한 번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판사는 그에게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고했습니다. 베노스 씨는 14일 지중해 연안의 타라고나시에서 시민경비대에 체포됐으며 당시 불법 개조된 총기 3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은 엘문도에 베노스 씨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밀매단으로부터 총기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이 무기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스페인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노스 씨는 국제 친북단체인 조선우호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 연고를 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다고 최근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귀족 지주 가문에서 태어난 베노스 씨는 15살 때 귀족 신분을 감추고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의 관심은 16살 때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행사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만난 뒤 시작됐습니다. 베노스 씨는 지난 2000년 조선우호협회를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특별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42살인 베노스 씨는 조선은 하나라는 뜻의 조선일이라는 한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핵에 맞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군 수뇌부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당시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등이 나서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핵무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대국에 대한 야망을 거듭 드러내면서 한국 내 핵무장론은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 북한의 핵무기가 수십 개로 늘어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경우 한국으로선 북핵 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한국 내 핵무장론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9일 담화를 내 북한 고위 당국자로서 처음 한국의 핵무장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담화 내용입니다.
대결에 공분하다 못해 요즘은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명분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북한에 200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자신들의 핵 우위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남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지고 북한의 대미 협상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본격화할 경우 미한일 동맹 등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론 핵무장론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이를 반기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압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측면,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즉 비핵화 논의 자체가 한반도 문제에서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이걸 또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전망은 정세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기업인인 도널드 트럼프 씨로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는 그동안 북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두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두 후보의 외교 안보 구상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클린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장하고 대외 문제에 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정책 구호는 함께하면 강하다인데요. 국내외 문제에서 국론 통일과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또 미국의 국익을 따져서 동맹관계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인데요.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미국의 번영과 부강에 더 힘쓰자는 것입니다.
두 후보의 이런 외교 안보 구상이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동맹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는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련 연설을 들어보시죠.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클린턴 후보도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트럼프 후보가 정계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 같은 지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후 많은 동맹이 분담금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맹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등과의 공조도 강조하고 있죠.
예, 클린턴 후보가 지난 2월 4일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And we do have to try to ge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work with us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nfine and constrain them.
트윈터 후보는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언젠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하와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며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기존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거군요. 트럼프 후보의 북한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요?
예,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to him. I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린턴 후보도 같은 주장인데요. 다만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북 정책에서 지난 몇 년간 별 차이가 없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공화당 주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지난주 공화당의 안보 의제를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트럼프 후보보다는 클린턴 후보와 비슷했습니다. 공화당은 안보 의제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등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고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로 묘사하면서 그를 제거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도 미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예,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미국민이 결단코 선택해야 할 후보는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 이란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 조선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한반도 구상을 살펴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주민들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지난해 배급량에 비해 12%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 초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 2분기 북한의 배급량은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보다도 10g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2%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2% 감소한 규모라고 코슬렛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보리와 밀, 봄감자 등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는 6월 이전에는 전년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가 주요 식량원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 2015-16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전 기준으로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16 양곡년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 분은 지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늘 즉 6월 1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가족 송금의 날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날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카나오 응원재 총재는 국제가족송금의 날을 맞아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외 이주민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생명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금이 개발국 사회구조의 재건을 돕고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담보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해 현재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가 4,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추산한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64%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내 탈북민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북 송금 비율이 2012년 47.4%에서 지난해엔 64%로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 임순희 연구위원입니다.
본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면서 그 저축했다든가 모아둔 돈을 혹은 가끔 뭐 빚을 내서라도 가족에게 보내는 케이스들은 여전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송금 횟수는 연평균 1.56회. 한 번 송금할 때마다 평균 $2,000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2만 9천 명 가운데 성인 1만 명이 연간 $2,000 정도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미화로 2천만 달러 이상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국제 관례와는 달리 일부 중개 수수료만 제외하고 북한 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강미진 씨는 15일 VOA에 대북 송금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무려 3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30%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을 거치고 한국에서 중국 걸치고 중국에서 북한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떼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보내는 건 가족에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브로커가 해먹어야 되니까 브로커,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 10%씩 떼먹으면 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브로커고요.
강 씨는 수수료로 50%를 가져가는 북한 내 중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 받을 임자를 안 쳐놓고 50% 줄 건데 70% 가졌다고 해라. 안 그러면 나 돈 못 받는다. 이러면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년 전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정모 씨는 15일 VOA에 이런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보낸 것도 줄 땐 다 받았다. 이러고 눈물 뚝뚝 떨구면 집에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돈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 거기서 꽤 먹었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바라냐. 하니까 아야 전상 안 떼먹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고생이네 앉아서.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15에서 30%의 수수료가 자리를 잡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전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낮게는 15%까지 지금 내려갔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챙기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그쪽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한테 그런 가정을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설사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줬다고 해서 후에 일이 있으니까 좀 달라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한국 NK 지식인 연대 김웅광 대표는 북한 내 송금 전달에 보위부 등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보내왔느냐, 언제 받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가족들한테 협박을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편을 봐주고 그들한테 어떤 뭐 좀 유익한 정보를 사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생하는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감시 그런 통제 시스템이 아래 말단에서부터 이제 그 와해되는 그게 물타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세계 평균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액수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은행들은 대개 2-3천 달러를 외국에 송금할 경우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돈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고 웨스턴 유니온 같은 일부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송금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신분이 없어 현지 은행 계좌를 열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통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국제 송금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9%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관련 중개업체들의 규제를 낮추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송금 중개업체인 아지모는 국제 가족 송금의 날인 16일 하루 동안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전문 송금 업체인 다브슬리는 유럽에서 이주 노동자가 아프리카로 100달러를 보내면 평균 12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노력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미진 씨는 대북 송금 중개 수수료가 국제 평균 정도만 따라가도 탈북민들은 무척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통제 안 하면 그렇게 수수료가 비쌀 필요는 없잖아요.
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속여가면서 뭐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그 쓰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 압박을 하면서. 통제를 안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걸 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떼먹으려면 아마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통제하고 뭐 죽이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힘 있는 놈들 해먹으니까 그렇게 비싼 거지.
하지만 이런 높은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15일 BOA에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송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제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북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해외에 망명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국 방문을 허용하고 송금도 장려하는 쿠바 정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성명에서 송금을 통해 개발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40개 나라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하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런 국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삼통 문제가 해결돼야 송금 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한이 원래 이야기했던 삼통, 통행, 통신 그런 부분들이 통행 그게 다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남북한의 자유왕래, 뭐 통행, 통신 이런 부분들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자유왕래 교류가 공식화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뉴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 간의 보건 환경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외에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공동으로 의료 연구를 진행한다면 노벨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의료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은 현재 남북한의 보건 환경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소장은 지난 9일 세계적 건강 불균형과의 전쟁을 주제로 세계 한인의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설명하며 특히 남북한의 질병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Disease pattern is very different. The disease pattern in North Korea is like the same in 1980s in South Korea. Most of the infectious disease.
북한의 질병은 1980년대 남한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며 북한은 세균성 질환,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다는 겁니다. 신 소장은 남북이 서로 반대 환경에 노출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is kind of difference continues and some kind of unification occurs abruptly, there will be a great disaster.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 뒤 남쪽의 바이러스 질환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북한 어린이 절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남한의 젊은 층도 북한에서 흔한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환에 면역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신 소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어린이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천일염이나 해산물에 포함된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성인이 돼도 키가 140cm를 넘지 못하고 지능지수도 10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소장은 요오드 결핍으로 신체적으로 뒤처진 북한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단순히 의료시설과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신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의료진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소장은 북한을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하며 천연물이 가득한 보물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백두산에는 굉장히 독특한 천연물이 많아요. 북한의 논문을 다 저희가 다 봤는데 거기님이 그런 약을 가지고 환자한테 써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사실은 남쪽에선 하기 힘든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네.
그중에 효과 있는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우리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약품화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 가치도 있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신 소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10가지 연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We selected most 10 priority R&D projects. And the first one is rapid molecular diagnosis system for
한국에서 개발한 다제네성 결핵 진단 기계를 북한 환자들에게 시험해보는 연구. 북한 당국이 B형 간염 환자들을 제대로 진단 관리하는 방안, 백두산에만 있는 천연물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연구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신 소장은 또 소아 백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를 북한과 함께 진행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골수성 백혈병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게 왜 많은지를 우리가 역학조사도 하면서 요새 이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면 감염과 백혈병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걸 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게 되면 그거는 완전 이 노벨상 감이 되는 거고.
신 소장은 남북한이 이들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면 10년 안에 노벨상 수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혜진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인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오늘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지만 김 씨는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수역 안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을 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관련 조치를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관한 한국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과연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를 했는지, 그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외교부가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그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서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철저한 사전 지도 그리고 단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해수부 그리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네, 한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차원에서 노력과 조치를 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적했었습니다. 2001년에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해마다 이 성어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이 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어떤 이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또 다음 달 열리는 이 어업 문제 협력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강화된 군경 합동 단속 작전과 관련해서 중국 어선이 모두 한국 수역에서 나갈 때까지 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나포된 중국 어선을 몰수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어선 몰수, 선장 징역형 등 관련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EEZ 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검거된 중국 어선이 있습니다. 노위고어호라고 하는데요. 이 선박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또 올해 4월에 이 소청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나포돼 기소된 30대 중국인 선장에 대해서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천만 원, 미화로는 42,600달러 정도가 되고요. 중국 돈으로는 28만 800위안이 되는데 이 벌금을 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몰수 명령이 내려진 선박의 경우에는 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한국 해경이 단속을 했는데 응하지 않고 금을 끊고 도주했다는 점, 또 중국 출항 때부터 불법 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점이 이 몰수 판결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중국인 선장, 이 해경의 나포 과정에서 2m가량이 되는 쇠창살을 여러 번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이 단속하는 해경에게 아주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 어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했던 지난 5일 이후에도 사실상 연평도 인근에 3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선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지난 며칠 사이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해경이 강하게 단속 의지를 밝혔고 또 적극적인 납포에도 나섰고요. 정전 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그 유엔사 정전 요원이 포함된 민정 경찰이 한강 중립 수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어제 실제로 납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또 한국 해경이 특공 대원을 포함한 그 기동 전단을 가동하겠다 이런 강력 조치를 발표하면서 많은 수의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연평도 인근 해상에는 28척의 중국 어선이 있었고 전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71척이었습니다. 6월 초에 300여 척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편 오늘 한국 해경은 오늘 아침에도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모자란다고 하는군요.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 12년 동안에 남자 담임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이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들려주시죠.
네,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가 62명인데 이 중에 2명만 남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5명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3분이 전출을 가면서 2명이 남았는데요. 이 학교의 체육 관련 수업이나 아주 대규모 행사는 남자 선생님들의 힘이 필요한데 이 일을 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외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 한국 전역 대부분 초등학교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여자 선생님이고요. 2명이 남자 선생님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매년 4월에 그 전국 교원에 관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 여교사 비율 74.3%였습니다. 또 이 학교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는 여자 교사 비율이 79.7%, 뭐 80%에 가깝고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75%, 고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가장 낮지만 그래도 61%를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여교사 비율이 9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만 남자 선생님이라는 거죠.
아, 네.
대전도 그렇고요. 서울은 89%, 대구가 85%, 부산, 광주, 경기도 모두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그 교육대학의 입학생들의 성비, 또 교원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임용고시에서의 여성 합격률 결과, 초등학교에서 여성 교원 초과 현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를 좀 모아봤습니다.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남녀 성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 교사 기근 현상 때문에 학교에 남자 교사가 한 명뿐인 곳도 있습니다.
이 대학 입학에서도 임용고시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성적이 남성보다 좋은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비단 교원이 되기 위한 관문뿐 아니라 요즘은 법조계라든지 그 금열벽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관학교, 경찰대학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여학생 수석 졸업자가 나왔다는 소식, 이제는 연례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교육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 입학 성적도 또 교원 임용시험 성적도 특별히 이 성비를 제한해서 선발하지 않는 이상 여성 합격자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 이제 당연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직업으로도 교사는 선망의 대상이라지요?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며느리감이나 그 배우자 후보로도 여자 교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에 대한 오랜 그 한국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초등학교의 여자 교사가 몰리는 이유는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그 지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남성보다는 좀 여성의 세심한 보살핌이 낫다 이런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기업 입사를 비롯해서 다른 그 취직 관문에 비해서 교원이 되는 것,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많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는 여선생님이 한 명, 중학교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에티오피아 주재 패트리샤 헤스렉 대사는 최근 아파르 지역을 시찰하면서 이 나라 대부분을 강타하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스렉 대사와 에티오피아의 아이샤 모하메드 문화관광부 장관은 처음으로 농촌 지역인 밀레이 오레다 구역의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농무부가 제공한 영양식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맥고번 도울 학교 식품 지원 계획으로 불리는 원조는 아파른의 9만 1,000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오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기적 식사 제공으로 출석하는 학생도 늘고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헤스렉 대사는 그 다음 미국 에이드가 지원하는 밀레이 오레다 구역의 상수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는 물 공급 사업은 휘발유로 작동하는 발전기와 송수관, 저수지, 식수대, 물통 등을 설치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수자원을 이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헤스렉 대사는 끝으로 지방 수도인 세메라의 비상대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헤스렉 대사는 아파르의 가뭄과 최근의 홍수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응책,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헤스렉 대사는 아파르 지역의 세움 아왈 지사를 만나 가뭄과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논의했습니다. 헤스렉 대사는 물 공급 문제에는 민간 분야와 동반자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겠지만 그 비가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물에 제때 물을 주지 못해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전적으로 외부의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질병이 늘어나 보건 자원 또한 고갈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가뭄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개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양호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 극복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 보기를 원하세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